추석이 가까이 다가오니까 추석이 돼봐야 할 것도 없으면서 괜히 마음만 분주하고 좀 이렇게 안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말씀을 찾아서 이렇게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중앙교회 가족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마음속에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을 나무라고 훈계할 때 꼭 자기 기준으로 자기 입장에서 아이들을 나무랍니다. 그렇죠? 근데 거의 같은 원리가 목회자가 교인들에게 바라는 것도 모든 교인들의 마음이 꼭 자기 같기를 바라요. 목회자는 뭐 전 시간을 다 주의 사업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우리 교우님들은 다 자기 일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분주하고 복잡한 일들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의 욕심은 교회 오는 날이면 다 빠지지 않고 다 나오고, 또 봉사할 일 있으면 다 한꺼번에 하고, 그것을 기대를 하는데 요즘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도 화요일에 그렇게 열심히 나올 사람 같지 안 생겼어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정말 저녁에 말씀을 찾아서 성전을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이 시간에도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38장, 시대소망 38장, 와서 잠깐 쉬어라. 제목이 참 좋지요? 혹은 뭐 가서 잠깐 쉬어라, 와서 잠깐 쉬어라. 37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시고 둘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내보내시고 일을 하러 제자들이 다 나갔습니다. 얼마 동안 다니다가 왔는지 모르지만 제자들이 다 전도활동을 마치고 다시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로 32절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제자들이 예수님께 능력을 받아서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활동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자기들이 겪은 여러 가지 경험들을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아주 사업이 잘 되고 또 병도 고치고 사람들이 복음을 즐겁게 받아들이는 기쁨에 대한 체험도 있었고, 또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실패 경험도 있었고, 자기 자신들의 어떤 실수나 과오 때문에 또 일이 잘못된 경우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 낱낱이 보고를 했습니다. 이제 한동안 일을 하고 온 제자들에게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계시는 곳에는 언제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휴식을 취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까? 예수님 계신 곳에? 예수님께 가면 육체적 질병이 회복되고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만족과 평안을 찾습니다.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축복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 가까이에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렇게 가까이 접근하지는 않고 그저 들은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만 하고 돌아간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뭐 배척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359페이지와 360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주위에 모여들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중한 건강의 은사를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저희의 구주로 받아들였다. 많은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꼭 병고침을 받는 어떤 건강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그 꼭 건강 문제가 아니라 이제 말씀을 들으러 왔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많은 다른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들로 인하여 예수를 시인하기를 두려워하였지만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에 회개하였으며 분노한 제사장들과 관원들 앞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음의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많은 길로 백성들을 깨우쳐 주셨을 때에 그 가르침이 바리새인들이나 랍비들이 가르치는 것과 상반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리새인들이나 랍비들이 가르치는 것보다는 지금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가르치는 말씀이 훨씬 합리적이고 실제적이고 자기들의 마음에 와서 닿았습니다. 그런데 선뜻 공개적으로 그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고 랍비들의 말보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랍비들이,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지금 이런 현실 세계에서 저 예수 쪽으로 갔다가는 직장도 잘못하면 끊어지고 인간관계 다 때문에 선뜻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른비 성령의 역사가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에 그 전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선뜻 시인하진 않았지만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외치는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제사장들, 관원들을 다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고 예수님 편에 옮겨서 주님을 선택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교훈을 또 깨우침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가진 기별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뭐 제 개인적으로만 봐도 상당히 많은 일반 다른 교회 지도자들이나 또 평신도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 또 진리의 말씀을 많이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정말 이런 것 저런 것 다 가리지 않고 오직 진리만 바라보고 진리 쪽으로 선뜻 선택해서 나오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옳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선뜻 발길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헛수고한 것일까요? 헛수고한 것입니까? 그렇게 아니, 헛수고한 게 아닙니다. 그 들은 말씀이 어딘가에 다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다가 지금 여기에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외침을 가지고 나갈 때 옛날에 기별을 들었던 그냥 선뜻 교회를 바꾸지 않고 마음의 간증만 하고 있던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아마도 그때 다 돌아올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당장 어떤 결실이 없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거두어 들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좀 휴식이 필요했지만 휴식할 겨를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앞장을 서셔서 한적한 곳을 찾아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여기 1번 주제에 예수께서 그 한적한 곳을 찾으신 목적을 몇 가지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자 재교육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 여행하는 중에 뭐 이런저런 실패와 또 반대와 또 시련을 만나기도 했지만 상당 부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자기들의 능력 가지고 한 것도 아니지만 그 빌린 예수님께로부터 빌린 능력을 가지고 가서 성공을 거둔 부분에 대해서 인간적인 자만심을 가질 위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 남의 자가용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비싼 고급 외제 승용차 남의 자가용 옆자리에 앉아 가도 이렇게 딱 차 타고 가면서 딴 사람이 이렇게 봐주면 기분 좋죠?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자기 것도 아니면서 그래요. 자기는 프라이드도 없지만 예수님께 빌려받은 능력을 가지고 한 일이지만 그 일이 성공했을 때 제자들은 자만심을 가질 위험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 사람들이 앞으로 큰일 할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 받아서 큰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철저한 정신 교육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조용한 곳에 데려다가 좀 쉬게 하면서 너희가 한 모든 일이 너희 스스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키고 거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뢰를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조용한 곳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할 큰 교훈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큰 교훈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은 한 우리는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결과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자신의 품성을 개발하는 일이나 또 전도를 해서 어떤 영혼을 인도하고 구원하는 일이나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에 어떤 성공적인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자신의 공을 거기에 섞어서 세우거나 혹은 자기의 어떤 조그만 노력에 대하여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철저하게 배워가야 하는 것이고 어쩌면 이것은 신앙의 과정입니다. 항상 우리는 자신을 감추고 영광만을 드러내고 언제나 자기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온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철저하게 자기를 맡기는 신앙.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중대한 교훈입니다. 엘리야 이야기를 여러분이 여러 가지를 잘 아시는데 그 중에 가장 신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갈멜산에서 바알신 섬기는 제사장들과 맞대결 해가지고 그 하늘에서 불이 막 내려오게 하는 그 멋진 장면, 엘리야가 자기가 내린 불도 아니지만 내려왔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인간적으로. 이거 여러 사람들이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으니 이거 뭐 얼마나 멋집니까? 이제 무엇을 해야 될 차례인가 하면은 기도해서 빨리 이제 하늘에서 불을 비가 내려오도록 해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엘리야가 또 쫙 한쪽 구석에 가서 기도를 하자마자 비가 쫙 쏟아졌으면 아마 엘리야는 타락했을 거예요. 자만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엘리야가 기도를 간절히 하고 눈을 떴는데 하늘이 해가 쨍쨍한 것입니다. 이상하다. 이 한 번의 기도로 비가, 이 불이 내려올 정도면 또 한 번의 기도로 모두 내려와야 돼요. 비도 내려와야 되는데 다시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떠보니까 해가 쨍쨍합니다. 몇 번을 그렇게 했어요? 여섯 번을 하면서 엘리야는 점점 자신을 잃었습니다. 이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해가지고 철저하게 낮아지고 자신감을 잃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주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일곱 번째 기도했을 때 저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기 시작. 그 비가 쏟아진 것도 아닙니다. 손바닥만한 비구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철저하게 관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삶에 있어서 또 우리의 사업에 있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겸비한 믿음을 가진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적한 곳으로 모으신 또 하나의 목적은 피로에 지친 저들의 심신을 회복시키시고 소생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따로 모았습니다. 우리의 심신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데는 아마도 조용한 자연 속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심지에 무슨 찻집에 들어가서 차 한잔 마시고 쉰다고 해서 쉼이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쉼은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대로 정말 한적한 자연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도시인들에게 이러한 경험이 종종 필요한데 좀처럼 기회를 잘 갖지 못하게 되는데 제가 이 강목을 준비하면서 좀 어떻게 계획을 해봐야 되겠다. 가족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최소한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그저 등산이라도 하고 혹은 또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조용한 곳에 가서 하루 이틀이라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대화를 좀 나누기도 하고 이런 경험이 좀 더 자주 필요하다는 간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예를 보면 모세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까지 40년 동안 자연 속에서 광야에서 조용하게 살았습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는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좋은 품성과 또 아주 열정을 가진 그 배경에는 유대 언덕 자연 속에서 오랜 세월 동안 양치기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자연 속에서 그는 심신을 단련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도 그 비가 오지 않는 3년 반 동안 그리 시냇가에서 산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복잡한 사람과 도심을 떠나서 아주 조용한 자연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고 또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조용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떠난 후에 예수님도 또 다른 곳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바로 그때쯤 침례 요한이 이제 헤롯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그때쯤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점점 더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 갈릴리 지방 이곳저곳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헤롯 왕에게까지 그런 소문이 들어왔고 또 예수님의 그 눈부신 활동에 대해서 헤롯이 다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 침례 요한을 정말 본의 아니게 본인은 죽일 마음이 없었는데 괜한 그 약속을 했다가 불가피하게 침례 요한을 죽인 다음에 상당히 긴장하고 혹시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하고 있었던 차에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큰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혹시 자기가 죽인 요한이 살아나가지고 저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닌가 그런 이제 걱정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헤롯이 자꾸 예수를 만나려고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저런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자꾸 제자들과 예수님의 활동이 이제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조금 피하는 그런 목적으로 좀 조용한 곳에 갔습니다. 근데 시대 소망의 설명 가운데 보면은 그 모임에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같이 갔었다. 사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공개적으로는 말을 못했지만 속으로 은근히 불만이었습니다. 지금 자기네들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인데 자기 선생을 따르던 무리들이 다 자꾸 어디로 몰려갑니까? 예수님한테로 다 몰려가고 사람들이 점점 줄어요. 자기 선생의 주변에. 게다가 자기 스승이 억울한 일로 이제 감옥에 갇혀있을 때에 다른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 뭐 어떻게 기적을 좀 일으켜서 그 선생을 이렇게 구출해 낼 만도 한데 예수님이 아무런 그 일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제자들이 그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은근히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때 이 예수님이 세리 마태 집에 들어가서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 나눌 때에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바리새인들과 합세해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일까지도 사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침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조언도 구하고 또 예수님의 사업에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도 좀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에서 제자들과 또 침례 요한의 제자들을 데리고 좀 조용한 곳으로 갔는데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우리 성경을 보실 때 그 지도를 좀 생각하면서 보시면 참 이해가 훨씬 빠르고 또 실제적인 감동이 옵니다. 이제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이쪽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사해가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이 위쪽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이쪽이 지중해가 있고요. 여기 가운데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또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가운데가 사마리아고 사마리아 여기 밑에가 유대 땅입니다. 유대 사마리아 여기가 갈릴리. 예? 요 지형은 알고 계세요. 그게 성경에 자주 나오거든요. 사마리아가 나왔다가 유대가 나왔다가 갈릴리 나왔다가 하니까 이거는 머리에 좀 그려두세요. 그럼 성경 읽을 때 훨씬 편리합니다. 갈릴리, 사마리아, 유다. 여기 이제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기 나오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주로 일을 많이 하셨고 여기가 너무 복잡하면은 이쪽에는 이방인들이 좀 많이 살고 조금 한적했습니다. 좀 복잡하면 이쪽으로 건너가시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제자들과 같이 가신 곳은 갈릴리 호수 어디라고 그랬어요? 북쪽 베데스다. 그러니까 이쪽이지겠죠? 이쯤으로 이제 배를 타고 가셨습니다. 이제 걸어가면 누가 다 따라와요. 걸어가면 사람들이 또 우르르 따라오기 때문에 피할 때는 배를 타고 이동하셨어요. 배를 타고 이쪽 북쪽으로 가셔서 여기 한적한 곳에 가서 제자들과 이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자연 경치는 그 자체가 휴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는 것, 아름다운 자연 속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휴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 구역반끼리 좀 깊은 숲속에 한 번씩 놀러도 가시고 좀 자연을 좀 감상도 하고 그런 일들을 자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니까 아무 잡음 없이 그냥 예수님이 아주 작게 소곤소곤 말씀하셔도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은혜로운 장소였습니다. 저기 5층에서 배단이 할 때 그 이제 그 낡은 에어컨 소리가 확 나오면 저는 이제 소리를 또 이렇게 높여야 되고 아주 복잡한 또 차 소리 나고 그런 데가 아니고 이제 아주 소곤소곤해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아주 한적하고 조용한 장소에 가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같이 좋은 시간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저 무슨 이렇게 게임하고 뭐 번호 찾기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조용히 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선교 방법을 함께 협의하고 또 이런 좋은 공기 속에서 심신의 활력을 얻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한 휴식이 왜 필요한가? 뭐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9장 38절 말씀 한번 펴서 보십시다. 마태복음 9장 38절이요. 마태복음 9장 38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물론 이것이 어떤 뜻으로 쓰여졌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이것을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일꾼이 없다고 해서 적은 일꾼이 큰 일을 다 맡아서 하지 말고 일손이 모자라면 사람을 더 불러다가 일을 적당하게 나누어서 하라. 그런 뜻도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각 사람에게 각각의 능력에 따라서 할 일을 맡겨주십니다. 근데 대체로 이 교회에서 보면 일을 책임있게 열심히 잘하는 사람은 너무 많은 책임을 맡게 되고 어떤 사람은 거의 아무 책임도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각각 맡은 그 받은 은사와 달란트에 따라서 다 각각 일정한 분량의 일들을 맡아서 함께 협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특정 몇몇 사람들이 일을 다 그냥 어깨에 짊어지고 힘들고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조금 책임이 별로 무겁지 않은 분들은 저한테 와서 일을 좀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을 좀 나눠서 드릴 테니까 어쨌든 우리 하나님의 사업을 다 각각 좀 나누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쉴 새 없이 일하고 또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현명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 과목을 이제 준비하면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반성.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좀 더 여유 있게 시간 계획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반성도 좀 했습니다. 지나치게 분주하게 되면 본의 아니게 개인의 경건성이 소홀히 되고 정신과 심령과 육체의 능력이 큰 부담을 받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들에게 극기가 필요하고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한적하게 한가하게 이렇게 쉬엄쉬엄 놀면서 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를 극복하고 희생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나친 열성 때문에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를 갖지 못하면 사단이 인간의 약점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훼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좀 더 충분한 시간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옛날에 그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설교하면서 항상 나쁜 것이 나오면 랍비 아니면 바리새인들이에요. 혹시라도 나중에 그 랍비나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만나면 참 미안할 것 같아요. 거짝한 분이 랍비 제사장들, 나쁜 사람들. 형식적인 사람들, 율법주의자들 그러는데 사실 그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아주 정말 고지고대로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 그걸 우리가 무조건 나쁘게만 생각하는데 그들의 속은 썩은 것 같지만 겉이라도 어떻게 보였습니까? 깨끗하게 본듯하게 차림을 하고 있었어요. 지킬 것 딱딱 지키고 속은 비록 동기가 옳지는 않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무엇입니까? 회도 안 칠한 무덤. 제가 옛날에 어디선가 그런 제목으로 설교 한번 했어요. 회도 안 칠한 무덤.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격식이라도 갖추고 있었는데 우리는 격식도 없고 속도 시원찮고 바리새인들 비난을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당시 랍비들, 바리새인들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몸짓을 많이 했습니다. 중심에 상관없이. 그래서 자신들의 그 경건,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나고 월등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 외적인 행위를 과시하는 일을 자주 많이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런 외적인 모양의 행사에 치중하게 되었을 때 그 행사가 잘 되고 모양이 멋지면 누구를 자랑합니까?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과는 분리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정말 비극적인 역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어떤 사업이 번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계획과 방법에 의존할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간단하게 형식적으로 하고 모양만 갖추고 모든 정렬을 계획에 방법에 치중할 위험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전도회를 준비하다 보면 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짧고 다른 준비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시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교회 어떤 일을 할 때에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일이나 교회 사업이나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마음으로 더 많이 하나님께 굴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군대를 가기 전인 것 같습니다. 신학 2학년 때니까 안성에 학위봉사대를 갔습니다. 안성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전도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잘 준비를 해가지고 첫날 방문을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 수십, 수백 집을 방문했습니다. 저녁 전도회 때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마음이 기분이 좋았고 조금 자만심도 생겼습니다. 열심히 일한 결과 사람이 많이 왔다. 우리가 방문 안 갔으면 안 올 사람들인데 방문을 돌아다녀서 많이 왔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저녁에 우리는 전날 많이 왔기 때문에 별로 활동도 많이 안 했을 뿐더러 기도도 별로 안 했습니다. 전날 왔던 사람들은 안 오랴. 그런데 자리가 허전하게 비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그날 저녁에 다들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 다음날 사람이 많이 왔어요. 사람이 참 간사해요. 그러면 그 다음날 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뭐 어제 왔던 사람 또 오늘 오겠지 하고 이제 소홀히 했는데 이상하게 법칙같이 또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인가? 다시 또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단원들이 모여가지고. 근데 그 다음날 비가 막 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또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게 법칙이구나. 기도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법칙이에요, 법칙.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것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우리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자고 하면 바쁘다는 핑계를 댑니다. 너무 바쁘다 이거예요. 아침에 뭐 애들 밥해서 내보내야지 남편 또 보내야지 뭐 이렇게 시장도 봐야지 하루 세끼가 그게 보통 공사냐 이게 하루 세끼 밥해야 되는 게 이게 제가 보기에도 보통 공사가 아니에요. 참 그 남자들은 여자의 그 노고에 대해서 항상 감사해야 돼요. 그 평생 동안 하루 세 끼씩 밥을 해대라고 그러니 그게 보통 역사가 아니에요. 게다가 뭐 얼마나 또 빨래는 많이 나옵니까? 우리 뭐 세 식구밖에 안 되는데도 세탁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기도 못하고 신앙이 제대로 준비 안 된 것이 주님 앞에 핑계거리는 안 될 겁니다. 주님, 제가 기도도 못하고 신앙을 못해서 이 모양이 됐는데 제가 바빴던 거 주님 다 알지 않습니까? 그게 핑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일을 줄이고라도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일에 시간을 더 많이 사용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만큼 바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보다 한가하게 사셨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여기 마가복음 1장 35절,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또 6장 12절 보시면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때로는 밤이 맞도록 이른 새벽에 사람들을 흩어보내시고 계속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바쁘시게 사셨지만 주님은 끊임없이 기도하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빌려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기도드린 것만이 아닙니다. 그분에게 기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더 많고 더 열성적인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신의소망 363페이지입니다. 우리와 하나같이 되시어 우리의 곤궁함과 연약함을 지니신 자로서 예수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였고 은밀한 기도처에서 하늘의 능력을 구하였는 바 이는 의무와 시련에 견딜 힘을 얻기 위해서였다. 예수님께서 은밀한 곳에 가셨어. 간절하게 많은 시간 기도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모든 하셔야 될 사명과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예수께서는 죄의 세상에서 영혼의 투쟁과 고통을 견디셨다.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중에 예수께서는 당신을 누르던 슬픔의 짐을 벗으실 수가 있었다. 그는 여기서 위안과 기쁨을 얻으셨다. 예수님께서 그 피곤하고 지친 삶을 통해서 그러한 생활 속에서도 늘 활력 있게 사신 것은 무엇을 통해서 그러셨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으셨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어 달리는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의 물론 마음도 모든 세속의 찌꺼기가 씻겨져 나가고 평안함을 얻고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얻을 수 있겠지만 생리적으로, 신체적으로도 다 자기를 비우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그 순간에 이 인체를 피로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곤하게 사셨지만 항상 아침에 새로운 활력과 능력을 가지고 나타나신 것은 기도의 결과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6시간을 자고 1시간을 기도하는 것 보다 계산상 5시간을 자고 2시간 기도하는 것이 훨씬 피로가 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기도 자체가 영적으로 심령적으로만 힘을 주는 게 아니고 신체적으로도 힘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좀 예수님처럼 열심히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인성이 신성과 인성을 연결시킬 하늘의 전류로 충전되기까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탄원하셨다. 예수께서는 끊임없는 교통을 통하여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받으셨는데 이는 그가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예수의 이 경험은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모든 사정과 고민과 고통을 우리 하나님께 구하시고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토로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조용한 시간을 내고 혹은 조용한 장소를 찾아가서 우리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교통하는 생동감 있는 살아있는 활력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